송구영신 또 신년을 맞이하면서 보통 우리가 한 해 그 비전을 우리의 마음에 새기는 그런 시간을 갖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지난 우리가 두 주일 동안 그랬지만은 그 보통 새해 출발하는 그런 시점에 저희들이 청지기로서 재물을 관리하는 그런 신앙 생활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보통 살펴봅니다. 그러다 보면 항상 뭐 거의 12월부터 1월은 그런 주제들로 지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2월 달에 이제 저희들이 들어오면서 다니엘서를 이제 다시 보는데요. 벌써 이제 몇 달이 지났잖아요. 그래서 다니엘서를 다시 좀 살펴볼 때 다니엘에 대한 기억이 어떠신지 모르겠어요. 다니엘을 기억하실 때 어떤 다니엘의 모습이 우리가 그 다니엘의 모습을 살펴봤는데 그에 대한 기억이 어떤 것인지요. 우리가 살펴본 바에 의하면은 다니엘서 1장을 통해서 만난 다니엘은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용기 있는 사람이었죠. 그러니까 어떤 문제 앞에서도 주 앞에 엎드려 지혜를 구하고 위기 앞에서 오히려 용기와 지혜를 보였던 사람입니다. 그런 다니엘임을 우리가 봤어요. 이제 우리가 이제 2장 그 뒷부분을 보기 시작하는데요. 이 부분은요, 인류 역사를 성경의 예언적인 그런 관점에서 어떻게 이해할 수 있는지 가르쳐주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저희 뭐 다시 한번 좀 제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 인류 역사는 계속 진행이 되죠. 근데 인류 역사가 계속 진행이 되는데 어떤 사람들은 인류 역사하고 성경과는 전혀 무관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물론 그것은 성경을 믿지 않고 또 하나님도 그들의 마음에 없는 경우들이 그렇죠. 근데 심지어는 또 한 가지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성경에서 얘기하는 이 예언이 과연 인류 역사 속에 얼마나 그렇게 연결이 되는지 나는 좀 의문시 된다 그렇게 생각하는 크리스천들도 있긴 있어요. 그러나 그런 경우들을 우리가 생각을 할 때 이 다니엘서 말씀을 우리가 잘 이해하면 어떤 경우가 되냐면 정말 하나님께서 깊이 인간의 그 역사 속에 관여하고 계시는구나. 그럼 모든 전 세계 어떤 그런 역사를 관여하고 계시다면 우리 각 사람의 인생의 스토리는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께서 굉장히 깊이 한 사람 한 사람의 삶 속에 개입하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거기서 인정을 하지 않을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가 잘 아는 것이 참 중요해요.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거를 좀 더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성경이 하나님 말씀인 것을 믿고요. 하나님 말씀을 믿고 신뢰하고 그 내용을 삶의 원리로 삼아서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드린 대로 성경은 세상과 내 인생에 관계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또한 있습니다. 그럼 이 두 그룹의 사람들이 사는 법 그리고 자기 인생의 소중한 가치를 어디 두고 사는가 하는 모습은 아주 다릅니다. 전혀 하나님과 무관하게 사는 사람의 대표적인 그런 이름 하나를 제가 좀 거론해 볼게요. 리차드 다킨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혹시 우리 가운데 리차드 다킨이라는 이름을 좀 들어보신 경우나 그 사람의 심지어 그 사람의 책을 읽어보신 분들도 계실지 모르겠어요. 그런데요, 이 사람의 이름은 상당히 잘 알려진 이름이에요. 특히나 이제 공립학교에서 교육을 받는 우리 자녀들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더 익숙합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은 진화론자예요. 에볼루셔니스트인데 거기에 바이올로지스트입니다. 그러니까 진화생물학자예요. 진화생물학자이자 또 굉장히 많은 책을 저술가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과학자고 저술가고 진화론자예요. 그런데 사람은 또한 무신론자입니다. 본인이 나는 신이 없다고 생각을 한다고 그렇게 얘기하는 무신론자에서 갓파더 같은 사람이에요. 대부. 책을 이제 쓰면 그래서 뭐 God Delusion 뭐 이런 책을 이제 써낸 것도 있습니다. 그 하나님 허구, 하나님이라는 어떤 허상 그런 것을 그렇게 썼어요. 하나님이 허상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이라는 개념은 허상이다. 그 다음에 Selfish Gene이라는 그런 책도 썼어요. 그 모든 사람이 셀피시하고 아니면은 또 이타적이고 이기적이 되는 그런 배경에는 사람이 어떤 마음보다는 진의 문제다, 유전자의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부터 파생해서 보통 사람들이 그런 쪽에 동조하는 사람들이 종교심에 대해서도 어떻게 얘기하냐면 우리 가운데 신앙심 좋은 분들 있죠. 신앙심이 좋고 그런 분들을 그 사람들이 분석을 해내서 결론을 짓는 건 뭐냐면 그 사람들이 신앙심이 특별해서가 아니다. 받은 유전자가 그쪽으로 더 움직여가기 때문에 그렇게 보이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게 뭐 이 사람의 얘기뿐만이 아니라 뭐 하버드의 과학자들의 얘기기도 하고 그래요. 뭐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그런 식으로 이 이론을 굳혀나가는 그런 그룹의 선구자적인 역할을 하는 사람이 이 사람이에요. 영국이 지금 옥스퍼드에서 계속 이제는 다 은퇴한 것 같지만 뒤에서 이제 대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표적인 생각이 창조론을 우리가 얘기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 그거 다 허구다. 그리고 이 모든 세상을 만든 분은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 모든 피조물을 지으셨다. 우리는 그렇게 믿는데 이 사람은 그런 지성적인 창조주가 있다는 건 거짓말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도 없고 세상을 절묘하게 지은 존재라는 것도 없다. 모든 건 단지 계속 진화하면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 또 생물들 그리고 사람들이 존재하게 된 것이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왜 그렇게 생각할까 질문을 던지죠. 그러나 그러지 않고요. 중립적인 어떤 그런 태도를 지니고 있던 사람들은 리차드 도킨의 어필이 굉장히 강하게 먹히는 거예요. 그렇지. 맞아. 모든 게 사람들이 다 살고 사람들이 만들어 나가는 것이지. 그리고 모든 이 오래된 그런 세월 속에서 뭔가 더욱더 진화된 그런 일이지. 여러분들 그 화석 얘기하시잖아요. 화석. 근데 아이들은요, 화석에 대한 이야기를 아주 어려서부터 계속 학교에서 듣고 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화석이 있고 그 모든 진화의 단계가 다 이미 과학적으로 있는데 왜 교회에서는 다른 얘기하느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혹시 우리 성도님들 자녀들 가운데 그런 질문을 하는 아이들이 어린아이들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손주가 되든 한번 물어보세요. 벌써 그와 같은 것들 속에서 사실은 하나님보다는 오히려 과학이 하나님의 입장을 대신하게 되는 그런 것의 마음을 더 주는 경우가 생기고 있지 않나 살펴보셔야 합니다. 근데 사실은요, 그런 것이 의도적인 방향이라는 것을 아셔야 돼요. 과학은 좋은 겁니다. 그죠? 과학 없이 어떻게 우리의 삶에 더 나은 그런 복지가 있겠어요? 사람들이 건강할 수 있는 것도 그렇고 그 모든 과학의 어떤 그런 진보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요, 이 리차드 도킨 같은 사람은 과학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과학 만능주의라는 것을 펼치고 있는 거예요. 과학 만능주의는 뭘까요? 과학으로 안 되는 일이 없다 하는 거예요. 과학으로 모든 것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즘에 저희들이 많이 이렇게 접하시는 그런 내용 중에 어떤 게 있습니까? 사람들이 영생을 지금부터 만들어 보겠다 하잖아요. 사람이 죽지 않는 법 그거 얘기합니다. 과학으로 할 수 있다. 그렇게 해서 지금 많이 거기에 투자하고 계속 진전시키고 있지 않습니까? 실리콘밸리도 그렇고요. 전 세계가 그렇게 많은 그런 지성들이 모여가지고 그 일을 하고 있는 배경에는 바로 이 리차드 도킨 같은 사람들의 굉장히 주지해 나가는 그런 그 의도적인 방향이 있는 겁니다. 반대로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알고 성경이 하나님 말씀임을 확신하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믿죠. 그리고 인류 역사의 전체 흐름과 그 결말도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진행된다는 것을 믿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의 모든 일을 보고 이해하는 각도가 완전히 다른 거예요. 이해가 완전히 다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는 사람은 세상 앞에서 의연합니다. 세상 앞에서 당당할 수 있어요.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을 확신하기 때문에 오는 당당합니다. 내가 워낙 배짱이 좋아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당당할 수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이 당당하기를 하나님께서 기대하세요. 하나님께서 원하세요. 하나님의 자녀가 세상 앞에 당당하기를 원하세요. 우리 성도님들 세상 앞에서 당당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 당당한 모습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보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읽으시는 말씀 속에 다니엘이 이 왕 앞에서 당당하게 나타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읽으셨지만은 26절에 보면 그러자 왕이, 이 왕은 누구냐면 느부갓네살 왕입니다. 이 느부갓네살 왕은 바벨론 제국의 수장이에요. 바벨론 제국의 왕입니다. 제국은 조그만 나라의 그 왕이 아니에요. 이 제국은 엄청난 그 당시에 전 세계를 통치하는 세력입니다. 그 제국의 왕으로 있었던 이 느부갓네살이 다니엘이라고 하는 그에게 묻는 거예요. 26절인데 묻죠. 뭐라고 묻습니까? 너는 내가 꾼 꿈을 말하고 해몽까지 할 수 있느냐? 자, 이거 못한다고 하니까 다 죽여버리라고 이미 그 명을 내렸던 사람이 이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다니엘은 이미 죽은 자로서 있는 그런 모습인 거예요. 왕이 그냥 뭐 그 순간에 조금이라도 심사가 틀려가지고 그냥 가 이러면 끝난 거예요. 죽어버려요. 아리옥한테 참수당하는 것입니다. 다니엘이 지금 그런데 그런 힘을 가진 자 앞에 서서 말하는 걸 보십시오. 다니엘이 왕에게 대답합니다. 조금만 봐주세요 하는 게 아니죠. 불쌍하게 여겨주세요 하는 게 아닙니다. 당당할 수가 있었어요. 왜요? 이유가 있어요. 27절 임금님이 물으신 비밀은 어떤 지혜자나 주술가나 마술가나 점성가도 알려드릴 수 없습니다. 다니엘의 당당함의 배경 28절 비밀을 알려주시는 분은 오직 하늘에 계시는 하나님뿐입니다. 하나님은 느부갓네살 임금님께 앞으로 일어날 일이 무엇이라는 것을 알려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다니엘이 느부갓네살에게 하는 말이 뭐예요? 당신의 장래가 어떻게 될지를 하나님이 밝히시는 것을 나는 전합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당신의 장래뿐만 아니라 우리가 조금 이따 보시겠지만 모든 인류 역사에 앞으로 전개되는 그 일을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것을 주목해야 합니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당당함이 어디서 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29절에 다니엘은 하나님을 가리켜서 이렇게 말을 해요. 비밀을 밝히시는 분, 그죠? 29절에 보면 비밀을 밝히시는 분께서 임금님께 앞으로 일어날 일을 알려주신 것입니다. 세상은 비밀을 다 비밀이라고 감출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다 드러나게 하실 수 있는 분이세요. 그러니까 그 비밀을 밝히시는 분의 계시를 받은 자로서 당당한 거예요. 사실은 다니엘은 무엇입니까? 포로 출신이에요. 그냥 포로 출신일 뿐이에요. 그런데 당시 전 세계 최강 권력자 앞에서 그의 장래를 말하고 세상 장래를 말하는 거예요. 성도님,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에요? 우리도 그런 사람들로 부름받은 거 아닙니까? 세상이 볼 때 뭐 대단한 구석이라는 건 전혀 없는 사람들일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의 미래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온 인류의 장래에 대해서 우리가 확신하고 사는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임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다니엘 같은 경우 보세요. 세상에 볼 때 그저 포로 출신이었어요. 망국의 한을 품고 온 젊은 청년들 중에 하나 아닙니까? 보잘것없잖아요. 그런데 그 청년을 통해서 세상의 최강 권력자인 느부갓네살의 장래가 예견이 되는 거예요. 세상 미래가 선포되는 겁니다. 그런 일을 계획하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자, 이런 다니엘의 모습이 여기 왕궁에서 끝난 게 아니겠죠. 이렇게 했다는 그런 소문이 쫙 퍼져나갔겠죠, 나중에. 그러면은 거기에서 기뻐할 사람들이 있지 않았겠어요? 어떤 사람들이 기뻐했을까요? 포로로 끌려온 같은 처지에 있었던 사람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큰 위로가 여기 있었던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망했다고, 끝났다고 생각하고 끌려온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이 정말 우리를 기억하실까? 하나님에 대한 기대감도 그냥 상실해가고 있었던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데 이 다니엘의 그런 모습을 보고 그들에게 새로운 소망이 일어나는 것이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잊지 않으신다. 하나님은 어떤 권세 속에서도 하나님의 백성들이 반듯하게 일어나도록 역사하시고 인도하실 것이다. 그 소망이 있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사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간혹 가다가 우리가 좀 시리에 빠질 때가 있어요. 신앙생활 열심히 한다고,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더욱더 이해한다고 해서 뭔가 바뀔 것 같지 않은 그런 마음의 허무함이 우리를 향해 찜퇴 들어오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통해서 하신 일은 지금 이 시대에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앞으로 있을 일을 알게 하신 주님,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대하는 그런 기회를 주시고 알게 하실 때, 우리는 이 세상이 하나님과 무관하게 흘러가는 것 같아도, 세상이 주도하고 세상이 결정하면 그렇게 이루어지는 것 같아도 하나님께서 결론을 내리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결론을 함께 경험하는 사람으로 살게 됐다는 것을 보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담대함이 있는 겁니다. 믿음으로 살기를 더욱더 확신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위로를 주시고, 또 이 느부갓네살에게는 어떻습니까? 나에게 모든 것이, 내 손에 모든 것이 달려있다고 생각했던 자 아닙니까? 그 하늘을 찌를 듯한 교만한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다니엘을 통해서 뭐라고 하세요? 내일 내가 너를 데려가면 끝이야. 네가 모든 계획하는 것 내가 허락해 주는 가운데 있을 뿐이지 네가 나와 무관한데 너의 힘을 유지할 수 있는 게 아니다. 그걸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을 사실은 세상의 권력자들이 보고 마음이 열려지면 참 달라질 거예요. 우리가 다니엘서 2장을 보는데, 다니엘서 4장을 보면 바로 그런 일이 느부갓네살 그 개인의 생애에 일어나는 것을 우리는 또 목격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느부갓네살에게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시대에도 권세자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그 어떠리트가 있는 거예요. 권세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것을 망각하고 있는 자들 향해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 있는 겁니다. 그날은 옵니다. 그래서 그런 가운데 우리가 생각을 하면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뭘까요? 다니엘에게 기대하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같은 걸 기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믿는 사람이 다니엘처럼 세상 앞에 당당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두려움이 있을 때가 있습니까? 장래가 뭔가 혼란스러워서 어떻게 해야 할지 힘든다, 그런 생각이 있을 때가 있으시잖아요. 그때 오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주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나는 당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나는 용기를 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바른 길을 지금 뚜벅뚜벅 가고 있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우리 옆에 분들한테 한번 축복의 인사를 나눠주시죠. 당당하게 삽시다. 그래서 우리는 당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들이에요. 네. 자, 이제 31절부터 우리가 보시면 다니엘이 이 느부갓네살 왕의 꿈을 말하고 이제 해몽해요. 그 왕이 주문했던 게 그거잖아요. 내가 꾼 꿈의 내용을 말해봐. 그 다음에 그것도 그 다음에는 내용뿐만 아니라 해몽해봐. 이제 다니엘이 그것을 다 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우리가 30절까지 읽었는데요. 31절부터 잘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읽을 테니까 한번 쭉 살펴보세요. 해몽을 하는 부분까지 다 있어요. 이걸 잘 보셔야 지금 굉장히 중요한 그런 메시지. 앞으로 인간의 모든 역사가 어떻게 전개되어 나갈지 우리가 어느 정도 가늠을 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바로 여기 있습니다. 31절부터 제가 읽습니다. 임금님. 임금님은 어떤 거대한 신상을 보셨습니다. 그 신상이 임금님 앞에 서 있는데 그것은 크고 그 빛이 아주 찬란하며 그 모습이 무시무시하였습니다. 그 신상의 머리는 순금이고 가슴과 발은 은이고 배와 넓적다리는 노쇠고 무릎 아래는 쇠고 발은 일부 발에 일부는 쇠고 일부는 진흙이었습니다. 또 임금님이 보고 계시는 동안에 아무도 돌을 떠내지 않았는데 돌 하나가 난데없이 날아들어와서 쇠와 진흙으로 된 그 신상의 발을 쳐서 부서뜨렸습니다. 그때 쇠와 진흙과 노쇠와 은과 금이 다 부서졌으며 여름 타작 마당에 겨와 같이 바람에 날려가서 흔적도 찾아볼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신상을 친 돌은 큰 산이 되어 온 땅에 가득 찼습니다. 이것이 그 꿈인데 우리가 그것을 풀이하여 임금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꿈의 내용을 얘기를 하고 이제는 풀어주겠다는 거예요. 37절 임금님 왕들 가운데서도 으뜸가는 왕이십니다. 하늘의 하나님이 임금님께 나라와 권세와 힘과 영광을 주셨습니다. 예,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지금 모든 사람이 가지고 있는 어떤 힘이라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자, 38절 사람과 들의 짐승과 공중의 새를 그들이 어디에 있든지 임금님의 손에 넘겨주시고 이 모두를 다스리는 통치자로 세우셨습니다. 임금님은 바로 금으로 된 머리십니다. 임금님 뒤에는 임금님의 나라보다 못한 다른 나라가 일어날 것입니다. 그 뒤에 노쇠로 된 셋째 나라가 온 땅을 다스릴 것입니다. 넷째 나라는 쇠처럼 강할 것입니다. 쇠는 모든 것을 으깨고 박살냅니다. 쇠가 모든 것을 부서뜨리는 것처럼 그 나라는 문나라를 으깨고 부서뜨릴 것입니다. 임금님이 보신 발과 발가락의 일부는 토기장의 진흙이고 일부는 쇠였던 것 같이 그 나라는 나누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임금님이 진흙과 쇠가 함께 있는 것을 보신 것 같이 그 나라는 쇠처럼 강한 면도 있을 것입니다. 그 발가락의 일부가 쇠고 일부가 진흙인 것과 같이 그 나라 일부는 강하고 일부는 쉽게 부서질 것입니다. 임금님께서 진흙과 쇠가 함께 있는 것을 보신 것 같이 그들이 다른 인종과 함께 살 것이지만 쇠와 진흙이 서로 결합되지 못하는 것처럼 그들이 결합되지 못할 것입니다. 자, 우리 44절, 4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 왕들의 시대에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실 터인데 그 나라는 영원히 망하지 않을 것이며 다른 백성에게 넘어가지 않을 것입니다. 그 나라가 도리어 다른 모든 나라를 쳐서 멸망시키고 영원히 설 것입니다. 아무도 돌을 떠내지 않았는데 돌 하나가 난데없이 날아 들어와서 쇠와 노쇠와 진흙과 은과 금을 으깨는 것을 임금님이 보신 것은 위대하신 하나님이 앞으로 일어날 일을 임금님께 알려주신 것입니다. 이 꿈은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고 이 해몽도 틀림없습니다. 그 꿈은 이 느부갓네살의 이 꿈은 거대한 신상을 이제 본 것이죠. 하나의 커다란 상이에요. 근데 머리는 순금으로 되어 있고 가슴과 뭐 팔은 은으로 되어 있고 이 배와 이 넓적다리 부분은 노쇠입니다. 청동으로 되어 있고 무릎 아래는 쇠 그리고 발의 일부는 쇠와 또 일부는 진흙이다. 그렇게 지금 그 느부갓네살이 꿈에서 본 상에 대한 것을 정확하게 지금 다니엘이 말하고 있어요. 뭐 금방 이렇게 그냥 머릿속으로 그려보시면은 야, 상이 이런 식이구나 생각을 하시겠지만 조금 예,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뭐 이렇게 저 인터넷 찾아보면 뭐 그림들 굉장히 많은데 다 비슷한 그림이에요. 이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씀에 의거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이제 상이 나온 거죠. 그 당시 이제 왕이 쓰는 그와 같은 그런 예, 관이라든지 예, 그런 형태를 이제 배경으로 해가지고 한 겁니다. 이게 지금 뭐 이 금이잖아요. 그 다음에 은이고 청동, 그 다음에 쇠, 그 다음에 여기 진흙과 쇠, 예, 바로 이런 것인데 돌이 날라 들어온 것. 여기는 벌써 설명이 다 되어 있어요. 이 돌이 그리스도다. 영원한 나라에 대한 그런 설명을 지금 여기서 우리가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찾아보시면 그것은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이와 같은 것을 제가 설명을 해드리겠지만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그렇다면 과연 이와 같은 내용이 지금 나에게는 어떠한 그런 동기를 주는가? 자, 이게 언제 얘기입니까? 다니엘의 해몽이 있었던 때가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시대로부터 얼마 전일까요? 예수님께서 오신 지 2000년이에요. 그죠? 그 다음에는 이스라엘의 멸망, 그것을 생각을 할 때, 그 포로기를 생각을 할 때, 적어도 2500년 전의 일이에요. 아, 그럼 2500년 전의 일을 가지고 지금 뭐 한 사람이 꿈 얘기를 가지고 왜 지금 우리가 이것을 알 필요가 있을까? 현실성이 떨어지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실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이 다니엘서의 말씀 우리가 잘 아는 것이 인류의 역사를 이해하는 것과 성경의 모든 그런 예언이 지금 앞으로 있을 일을 말하는 것을 우리가 이해하는 그 부분이 된다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 점에서 중요하지만 동시에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마태복음 24장에서 제자들이 예수님께 와가지고 앞으로 있을 일이 뭡니까? 라고 물어봐요. 마지막 때는 어떤 일이 있겠습니까? 라는 질문이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하시는 말씀은 지금 오늘도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예언자 다니엘이 말한 바 황폐하게는 가증스러운 물건이 거룩한 곳에 서 있는 것을 보거든 읽는 사람은 깨달아라. 그때 유대에 있는 사람들은 산으로 도망하여라. 마지막 때에 있을 그 일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실 때 다니엘의 모든 기록들을 제대로 알아야만 앞으로 있는 일들을 알게 된다 하는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종말의 일들을 바로 해석하는 것은 다니엘의 기록을 알 때예요. 그리고 또한 그 다음에 이 요한 계시록의 기록이 됐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 때 이 일들을 우리가 인류 역사가 어떻게 어떤 방향으로 가고 또 어떤 형태들이 나타날지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어떻게 알 수가 있냐면은 하나님께서 이미 그런 구절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말씀을 통해서 다니엘서의 말씀을 이해하고 또한 요한 계시록의 말씀을 저희들이 또한 잘 조합을 하고 그 다음에 구약의 예언자들이 말했던 그 같은 예언의 말씀들이 있습니다. 또한 신약 성경에서 서신서들을 통해서 사도들이 전하는 또한 마지막 때 다가올 일들이 있어요. 그와 같은 것들을 우리가 잘 조합하면 바르게 우리가 그대로 말씀의 말씀대로 성경이 그대로 말씀하는 것을 우리가 그대로 받아들이면 그렇게 모든 인류의 흐름과 결말이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는 알고 살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도대체 세상이 어떻게 가는 거야? 어떻게 살아야 되지? 그런 염려를 하는 세상 사람들 앞에서 우리는 담대할 수 있고 당당할 수 있고 주 예수를 믿으십시오 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우리가 전도해 주는 것은 그냥 우리가 믿고 있기 때문에 그냥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사명감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진리가 이미 선포되어 있고 이 진리에서 벗어나는 그 사람들은 결코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사는 인생이 되지 못하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이 느부갓네살의 꿈을 다니엘이 설명하는데요. 다시 한번 이 부분을 생각을 해보시면 금으로 된 머리 부분은 이 다니엘이 이미 그 해몽을 했던 그런 내용대로 다니엘과 느부갓네살 왕이 살던 바벨론 제국 시대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바벨론 제국보다 더 금이 많았던 때는 없었다 그래요. 바벨론엔 굉장히 금이 많았던 것입니다. 그 왜 그래서 그 역사학자 헤로도토스라는 그런 사람이 그 100년 후에 이 바벨론 제국의 그런 유적이라든지 그 같은 모든 남은 것들을 살펴보면서 완전히 금으로 되어 있던 제국이 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금이라는 그런 말을 그렇게 했던 것이죠. 그 다음에 은으로 된 이 가슴 부분은 그 다음에 이어지는 제국입니다. 페르시아 제국이에요. 우리가 얘기한 페르시아. 그걸 메데바사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메데바사. 그 노쇠로 된 그 배와 넓적다리는 그 다음 이어지는 우리가 그리스 제국이 있었죠. 알렉산더 대왕이라는 사람, 젊은 나이에 요절한 사람, 더 이상 세계를 정복할 것이 없어서 나는 괴롭다 했던 그 사람의 이야기를 우리는 많이 알고 있는데 그 제국이 연결이 되는 거예요. 33살에 죽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이어지는 그 쇠로 상징된 그 제국이 바로 로마 제국입니다. 그래서 로마 제국이 다 으깨버렸잖아요. 군사력으로 다 으깨버렸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이 얘기를 해요. 자, 다니엘이 이 바벨론 제국에서 있었고 그 다음에는 이제 월년, 그 메데바스의 월년까지 있었어요. 그 기록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나 그 다음에 계속 이어지는 그 이 그리스라든지 이 로마라든지 그런 제국들이 형성될 것을 다니엘은 알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이 앞으로 펼쳐질 인간의 그 역사 속에서 사람들이 세워가는 다른 사람들을 깨고 제국들을 정복하고 그 피 위에서 사람들이 세워가는 그 같은 제국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이미 아시기에 열어서 보여주셨을 뿐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이 그것을 말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어떤 잘못된 그런 자유신학자라든지 그 성경을 공격하는 사람들은 한참 후기에 그 모든 제국이 있은 다음에 다니엘서를 이렇게 슬쩍 집어넣어가지고 다 아는 것처럼 했다. 그런 모함이 있습니다. 그 모함설은 언제나 했어요. 성경을 공격하고 성경과 무관하게 인류의 역사는 진행이 되는 것 같은 그런 것을 계속해서 강조해 나가는 뭐 리차드 도킨 같은 그런 사람들과 함께하는 사람들은 언제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앞으로 있을 일이지만 사람은 전혀 알 수 없는 비밀을 하나님은 다 아시고 보여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인류 역사가 이렇다면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우리의 인생의 역사는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내일을 모르잖아요. 그러나 누구는 아세요? 하나님이 아세요. 내가 굉장히 단단하게 내 인생을 스스로 구축해 나간다고 생각을 하실 수 있고 아니면은 정말 모르겠다 하고 너무도 힘들다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의 이 난데없이 날아드는 그 돌이 모든 신상을 다 무너뜨렸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의 삶 속에 있도록 하면은 우리는 결코 우리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쓰러지는 것을 우리는 결코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가 이 세상에 쓰러지는 일을 경험하지 않을 수 있어요. 오히려 내가 하나님 없이 내가 내 인생을 구축하고 있다고 할 때 쉽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흔드시면은 우리의 인생은 그냥 그 순간에 무너져 버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가 정말 믿음으로 살아야 하겠다 하는 생각을 우리가 굳게 가지시기 바래요. 뭐 그리스 제국, 그 로마 제국, 그때 그 조그만 그런 사람들이요, 그 조그만 군집을 이룬 사람들이 존재하고는 있었습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그러나 그들이 제국을 형성하려는 것은 아무도 알지 못했어요. 그 인류 역사를 이미 다 관통해서 알고 계시는 분은 비밀을 밝히시는 오직 한 분, 하나님만이 알고 계시고 우리의 인생도 하나님만이 다 알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모든 제국들은 세상을 제패하고 다스렸어요. 지금도 세상이 모든 것을 다 재패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세상의 진로는 세상이 결정하는 거야.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아요? 그러면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과 자꾸만 구분을 져서 생각을 하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으로 우리뿐만이 아니라 우리 자녀들도 함께 잘 성장하도록 해주셔야 하는 아주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우리 자녀들, 우리 후손들, 손주들, 자칫하면은 교회를 다니더라도요. 교회를 다녔더라도 우리 자녀들의 생각 속에는 이분적인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말하는 어떤 그런 종교하고 실제 내가 생활 현장에서 경험하는 세상하고 그거는 같을 수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교회용 나의 생각, 세상용 나의 생각은 따로 가는 게 맞는 거야 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게끔 되는 거예요. 우리가 더욱더 우리가 믿음으로 살지 않고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한 이러한 말씀을 가지고 자녀들과 우리가 더 대화하지 않으면요, 우리는 이 세상에 차츰하면 우리 자녀들을 그냥 빼앗기게 됩니다. 우리가 대화가 이제 어려울 때가 있어요. 아이들이요 어느 정도 나이가 들면 부모님들이 잘 설득하기가 어려울 수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게 있어요. 기도하시고 그 다음에는 계속해서 자녀들과 어려운 그런 말이지만 그러나 계속해서 자녀들에게 이와 같은 점에 대해서 우리가 알게 된 것에 대해서 자녀들에게 계속 대화를 하도록 노력을 하셔야 합니다. 그때 아이들이 어느 순간인가 인생의 그런 위기 속에 있을 때 우리와 대화했던 것도 성경의 그런 내용들이 클릭하고 아이들을 붙잡아주는 그 순간이 있는 거예요. 그냥 내버려 두지 마십시오.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그런 진리가 있다면 이것은 나에게만 이렇게 한정되게 하는 그런 목적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반드시 나누도록 하시는 거예요. 다니엘에게 꿈에 해몽을 하도록 하셔서 느부갓네살에게 알려주셨던 것처럼 우리는 그와 같은 일을 같이 하는 그와 같은 사명을 받고 사는 거예요. 이 시대에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그 모습이 우리 주님께서는 정말 원하시는 그런 일이다 생각합니다. 우리가 사는 시대는요 결국은 지금 이 제국들이 계속 되어 왔잖아요. 뭐 그리스 제국, 로마 제국 이렇게 쭉 됐는데 로마 제국의 지배 사상이 계속 흐르고 있는 때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로마 제국 이후에 또 다른 제국이 세워진 적이 없어요. 인류 역사 속에. 그렇죠? 그런데 앞으로 또 제국이 형성이 될 것입니다. 그것은 신생 로마 제국이라는 거예요. 로마가 지배했던 어떤 그런 통치적인 그런 그 생각이 이제 전 세계에 또한 퍼지는 그런 일이 반드시 앞으로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제국을 형성하는 일이 있어요. 나치 정권 같은 경우에 그런 제국을 형성해보려고 했었죠. 그래서 그 나치 제국이 나치들이 사용했던 문양들이 있어요. 심벌 같은 것들이 있죠. 그런 것들 보면 그게 어디서 왔는지 아세요? 뭐 독수리라든지 어떤 그런 커다란 것들을 들고 다녔잖아요. 행진할 때. 그게 로마 제국 거예요. 로마 제국의 그 지배하는 그런 정신을 그대로 가지고 왔던 겁니다. 그런데 그 독수리의 어떤 그런 모습들이 또 이 시대에도 각 나라들에 있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도 있는 거 아세요? 그렇듯 뭔가 사람이 하나님 대신 온 인류를 지배하고 이 세계를 만들어 나갈 수 있다는 그 생각은 지워지지 않아요. 왜요? 그 가장 배경에는 누가 있기 때문이죠?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단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이 하나님을 대신하는 그 배경에는 사단이 하나님을 대신해보려는 그 욕심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은 이미 지나간 것 같지만은 죽지 않고 다시금 스물스물 기어 올라오는 이 신생 로마 제국의 모습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은 어떻게 될 것 같으세요? 미국은 성경을 보면 없어요. 계시를 읽어보면은 미국이란 나라가 있더라. 그럼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근데 미국은 자체도 없어요. 그럼 미국은 분명히 마지막 때까지 존재하긴 존재할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이 미국의 모습은 아닐 것입니다. 아마 미국은 어쩌면은 질이 멸렬한 그런 수준으로 떨어질지도 몰라요. 지금은 최강국이다 얘기를 하지만, 그러나 4번 오열되는 어떤 그런 모습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은 전체 어떤 그런 제국, 신생 로마 제국의 한 부분, 그 글로벌라이즈 된 어떤 그 제국의 한 일부분 정도로 돼버릴 겁니다. 이렇게 사람들이 세우는 그런 모든 일들은 무너져가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반드시 영원히 세워지는 나라가 있다고 지금 다니엘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오늘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뭐라고 하셨어요? 앞으로 꼭 있을 일이 있다. 그게 우리가 읽으셨던 바로 이 말씀이었죠. 이 34절, 35절에서 보신 것처럼 임금님이 보고 계시는 동안에 난데없이 돌 하나가 날아들어와 새와 진흙으로 된 그 신상의 발을 쳐서 부서뜨렸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신상을 친 돌은 큰 산이 되어 온 땅에 가득 찼다. 이것이 꿈이었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꿈을 허락하신 이유를 다니엘이 해몽을 하는 내용이 바로 44절, 45절 이 말씀을 우리가 같이 읽으셨잖아요. 보십시오. 이 왕들의 시대 44절입니다.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실 터인데 그 나라는 영원히 망하지 않을 것이며 다른 백성에게 넘어가지 않을 것입니다. 그 나라가 도리어 다른 모든 나라를 쳐서 멸망시키고 그 다음에 뭐라고 하세요? 영원히 설 것입니다. 영원히 설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나라 만이 영원한 거예요. 우리가 섬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다스림만이 영원한 것입니다. 자, 이 금, 뭐 은, 동, 쇠로 단단하게 무장한 세상의 모습을 이 꿈을 통해서 느부갓네살은 봤어요. 그런데 그렇게 단단하게 무장한 것인 것처럼 보이는데 가장 밑바닥을 보면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발이 부분은 쇠고 부분은 진흙이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결코 섞이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결코 무너지지 않을 거라고 세상은 호언장담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진행해 나가요. 그리고 감히 사람을 대적할 존재가 어디 있냐고 하고, 아까도 말씀드린 어떤 그런 무신론자들은 하나님을 지워버리자고 하는 그런 일을 계속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보십시오. 계속 지탱할 수 없는 빈약한 흙과 모래 같은 것 위에 세상은 세워져 있는 겁니다. 금, 은, 동, 쇠. 이 금속들 중에 어느 게 가장 귀하죠? 금이 귀하죠? 시작에 그렇게 되어 있었어요. 그러나 가면 갈수록 인류의 역사가 진행이 되면 진행이 될수록 더욱더 약화되는 거예요. 빈약해져 가는 겁니다. 우리는 그것을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세상은 더욱더 강해진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과학이 모든 것을 대신할 수 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어요. 그리고 정치의 형태도 그렇게 됩니다. 이 바벨론 제국은 느부갓네살 왕이 통치했던 왕정시대 아닙니까? 왕이에요. 그러나 완전한 왕이 될 수가 없어요. 느부갓네살은 하여간 왕정 정치였습니다. 그 다음에 이 페르시아 제국 때 거기에 이제 이 여러 총독들, 이 집정관들이 함께 백 몇 군데를 다스리는 그 소수의 엘리트들이 그 모든 제국을 다스렸던 형태예요. 그거를 우리는 과도 정치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금도 소수의 엘리트들이 글로벌을 다 지배하려는 그런 움직임이 있다면 그거는 놀랄 일이 아니에요. 이미 역사 속에서 있었던 형태인데 그 지배하는 그런 일을 원해서 또 다시 그것을 가져올 뿐이에요. 그리고 그리스 시대는 귀족, 엘리트들, 왕족과 귀족들이 다스렸던 그런 형태였습니다. 로마는 군부정이에요. 힘으로, 무력으로 다 깨트려 버렸습니다. 그래서 쇠가 다 부숴 버렸다 그 말을 우리는 지금 볼 수가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사람이 세운 것들이 단단하고 대단한 것 같지만 난데없이 날아 들어온 돌이 바탕에서부터 다 깨기 시작한 거 아닙니까? 그릇이는 다 신상은 무너져 버리고 그리고 오직 그 예. 하나님의 나라만이 그리스도의 나라만이 온 세상을 가득하고 영원히 있을 것이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느부갓네살에게 그리고 다니엘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참된 나라와 참된 통치는 그래서 오직 주 예수의 나라라는 거예요. 그리고 참된 왕은 누구예요? 오직 한 분 하나님만이 참된 왕이 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들은요, 민주주의가 아니에요. 민주주의는 그냥 사람들이 만든 여러 가지 체제 속에 그나마 괜찮은 것이니까 그렇죠. 민주주의란 뜻이 무엇입니까? 사람이 주인 된다는 거 아니에요. 맨날 사람 주인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그것도 위험한 거예요. 크리스천인데 사람이 주인이라고 얘기하면 뭔가 굉장히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 있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민주주의가 하나님 백성들이 원하는 게 아니에요. 뭘 원하죠? 사실은 하나님 백성들이 인정을 하고 원해야 되는 것은 신본주의예요.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중심이 된 거예요. 더 나아가서 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왕정주의예요. 누가 왕이시죠? 하나님이 왕이에요. 완전하신 하나님, 완전하신 하나님만이 왕이 되시고 다스리실 때 그 나라는 온전할 수가 있어요. 그 나라는 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천년 왕국에 대한 이야기를 하잖아요. 왕국이라는 얘기하죠. 하나님 나라, 하나님 왕국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이상한 얘기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을 볼 때 세상관을 가질 때도 우리가 그런 시각을 가지고 보기 시작을 해야 돼요. 그 아직까지도 믿는 사람들인데 민주주의냐 사회주의냐 이것 가지고 계속 그렇게 어떤 그런 예, 설전을 하고 있으면 야, 그 얘기를 할 때가 아닌데 저 왕정주의인데 신본주의인데 어떻게 그냥 사람들의 어떤 그런 이데올로기에 빠져서 그러고 있을까? 우리는 그렇게 좀 돌이켜서 우리 자신을 더 한 걸음 앞서서 나가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더라도요, 세상은 이제 종말의 때에 가까운 시기에 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새 같은 이 철통, 이 통치로 사람들의 이 진흙같이 연약한 그런 모습을 으깨고 박살내는 시대가 더욱더 세월이 가면 갈수록 정체를 드러낼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그럴수록 주님의 나라가, 주님이 다스리시는 나라가 이 땅에 더욱더 가까이 온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보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어떻게 인류 역사가 진행이 될지를 우리는 아는 그런 사람이에요. 자, 여러 가지 말씀을 우리가 봤어요. 그러나 이제 그렇기 때문에 다니엘 같이 하나님 계시의 우리의 말씀을 알고 장래가 어떻게 진행될 것인가 하는 것을 확신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 있다 말씀을 드렸어요. 세상 앞에 당당한 주님의 자녀 되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의 마음에 순종하는 겁니다. 자, 성도님 지금까지 혹시 그 연관되는 그런 말씀을 드릴게요. 분명히 우리가 말씀을 아셨잖아요. 말씀을 배우고 연구도 하고 그렇게 쭉 지내오셨어요. 설교도 매주일 듣고. 근데 말씀이 분명히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확신하지 못하고 순종하기를 꺼리는 그런 점들이 혹시 계시지는 않습니까? 말씀이 그렇다고 해도 세상은 좀 다른 것 같아라고 하는 그런 어떤 그런 차이점을 자꾸만 마음에 두고 부담스러워하지 않으셨어요?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 앞에 새로운 결심을 세우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성경 말씀이 그렇다고 했으면 그대로 믿고 살겠다고 오늘 다짐하는 오늘 주일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다니엘과 같이 당당한 믿음 가지고 일상에 임하겠다고 그 새 결심을 주님 앞에 드리는 게 우리가 예배에 주님 앞에 드리는 예물이에요. 우리 자신을 헌신하는 게 예물이잖아요, 예배. 그러면 어떤 것을 헌신하시겠어요? 주님의 말씀이 그렇다면 그런 줄 알고 살겠고 다니엘과 같이 세상 앞에서 당당하게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그게 우리가 내리는 결심입니다. 예배는 언제나 결심이라는 예물을 하나님께 드려야 온전한 예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성찬을 받으실 때도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 흘려 죽으신 것, 나의 죄를 사해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하여 주셨을 때는 이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당당하게 드러나고 살기를 원하신 것을 믿습니다 하는 그 고백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세상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영생에 대한 확신 가지고 사는 것, 우리가 떡을 받으면서 그와 같은 것을 고백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한 주를 주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살아보시고 주님 앞에 또한 온전하게 우리의 삶을 의지하시는 귀한 우리 주님의 자녀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